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홧김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홧김에 어떤 말을 쏟아버린 후에 주워 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홧김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일을 저지르거나 화가 나서 친구나 가족 관계를 망친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분노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홧김에 막말을 하기도 하고 홧김에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상대방과 마음에 담을 쌓기도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잘못을 저지르기가 더 쉽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서슴없이 막 퍼부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애꿎은 대상에게 괜히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 안에서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분노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 자매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아름다운 두 분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당연히 저도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는 모두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겪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홧김에 어떤 행동을 하고 후회했던 경험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법한데요. 우선 분노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까요?
분노는 화가 난 상태를 말하지 않나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인데 분노는 화보다 더 강한 느낌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분노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반응인데요. 사전에는 몹시 분개하여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격앙된 상태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나 잘못된 상황 등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자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불쾌감이나 적대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분노와 화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일상에서는 섞어서 사용해도 뜻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노와 화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구분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분노는 노여운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이고 화는 그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분노는 차갑고 단단한 감정의 뿌리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로 불평등, 부당함,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침범당할 때 일어나는 감정의 본체입니다. 철수라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의 회사 상급자가 철수가 일한 성과를 가로채서 상급자 본인의 공으로 돌렸을 때 철수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이것은 잘못됐어 라는 판단을 하겠죠?
네. 이때 느껴지는 거부감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반드시 소리를 지르거나 폭발시키지 않고도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했을 때 차갑게 상대를 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짤 수도 있겠네요?
네, 분노는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를 방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화는 어떻게 다룬가요?
네, 화는 분노라는 내 안의 연료가 어떤 계기를 만나 나의 외부로 분출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전에서 화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예은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화는 마음이 격하여 좋지 않은 감정, 분하여 섭섭한 감정에 치밀어 오르는 상태입니다.
주로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지며 숨이 거칠어진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합니다. 아까 철수가 상사의 부당함을 참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이 철수에게 괜히 불친절하게 대하자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빽 질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바로 화를 낸 것입니다.
철수의 내면의 분노는 직장 상급자를 향해 있었지만 화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터져나온 것이군요.
맞습니다. 화는 일시적이고 폭발적이며 감정 조절이 실패하거나 심적 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절을 못하고 터져나온 화는 내 주변이나 나 자신을 태우기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한번 해본 것이었는데요. 분노와 화에 대한 대처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야 하겠죠. 심호흡을 한다던가 그 자리를 피해서 진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분노가 느껴질 때에는 무작정 참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무시당한 것 같이 느껴졌는지를 찾아내서 건강하게 표현을 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노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면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분노와 화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 분노를 느끼게 되는지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을 때도 화가 날 것 같고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분노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얻을 줄 알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화가 나겠지요. 또 당연히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화가 나겠죠.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친구랑 사소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물건을 던지면서 너 한마디만 더 해봐.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라며 위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에게 새로 시작한 어떤 일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요. 그걸 듣자마자 야,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하던 거나 해? 라고 무시하고 하찮은 듯이 말할 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셨군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같이 했던 일인데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리며 비난을 할 때라든가 상대방이 나에게 거만한 태도로 말을 한다든가 누가 나를 발로 차거나 때릴 때라든가 또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는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가 불편하거나 잘못됐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신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노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고 남을 탓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악의적으로 변해서 깎아내리고 양심을 품고 죄를 짓게 됩니다.
네, 화가 날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고삐가 풀리거나 동기가 옳지 못한 분노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존심과 내 욕심을 지키려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분노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 됩니다.
욕도 하고 구타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싸움도 하고 인신공격도 일어날 수 있고요.
네,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분노가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너무 오래 갈 때 또는 분노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타인을 통제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관계나 환경을 조정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분노함으로써 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겠죠?
네, 남을 조종한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다거나 진짜 문제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한다거나 깊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이용하고 유익을 얻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버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럼요. 분노를 표출시키기 위해서 홧김에 상대방을 때릴 수도 있고 물건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속으로 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48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보았어요. 들으시면서 자신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는 분노를 표현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중점을 두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나누어서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을 닫아버린다. 힘과 권위를 행사한다. 밀어붙이거나 공격적이 된다. 악쓰고 소리 지르고 문을 쾅 닫는다. 비하하고 비방한다. 남에게 겁을 준다. 우울해진다. 접근을 막는다. 남을 멀리한다. 감정을 억누른다. 오갑한다, 퇴행한다, 두려움을 느낀다, 잡거나 치거나 밀거나 때린다, 차거나 갈긴다, 물건을 던진다, 방어적이 된다, 고만하고 교만해진다, 안으로 숨어든다,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거짓말을 한다, 마구 쏟아낸다, 남을 윽박지른다, 적대적이 되거나 난폭해진다, 남을 탓한다.
수치심을 느낀다, 남을 조종한다. 자기 혐오를 느낀다. 감정을 숨긴다. 행동이나 감정을 정당화한다. 변명한다. 낙심하거나 낙담한다. 험담한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내 분노가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축소한다. 자기 연민을 느낀다.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된다. 빈정거린다. 침묵작전으로 나간다. 애정을 거둔다. 무시한다. 비웃는다. 운다. 인상을 쓴다. 삿대질한다. 주먹이나 머리를 흔든다. 끙끙거린다. 최후 통첩을 날린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노에 대한 반응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일지 각자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화가 날 때 주로 이런 반응을 했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에 간혹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떠올라서 괴로울 수도 있고요. 다시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때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가 정말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노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꼭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감각해지고 싶거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극단적으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인데요.
또 술이나 마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쾌락을 통해서 분노를 회피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독은 매우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쁨과 노염과 슬픔과 즐거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염이라는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분노 반응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처한 상황, 나이, 성별, 성격, 가정 등이 영향을 줍니다. 즉 무례한 사람, 편견, 아동학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화날 때 울고 투덜거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러한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배웁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대체로 영남이 될 수 있지만 여성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나이와 성별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도 분노 반응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학대를 당한 적이 있거나 이혼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질병이 있어서 몹시 아픈 사람, 또 분노 표출이 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분노 표현을 무조건 금기시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분노에 대한 반응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니 사람마다 분노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지금 무엇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알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분노는 상처, 좌절, 또 인신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모양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가 정말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겠는데요. 철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분노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이라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에게는 민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철수는 민기를 자신의 성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다. 어느 날 다른 친구를 통해 민기가 철수의 개인적인 고민을 가볍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수의 마음속에서 불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민기를 만나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철수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여기서 철수의 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2차 감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철수의 진짜 속마음은 세 가지 감정일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철수의 진심을 가볍게 여겼다는 슬픈 마음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운 자신의 고민을 알고 웃었을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던 수치심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나 하는 외로움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1차 감정입니다. 슬픔과 수치심과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내면 너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니까 이 아픈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분노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철수가 한 말 중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외침은 사실은 나 너무 상처받았어.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수의 진짜 속마음이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하고 내 분노 아래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두 가지 정도 혹은 그 이상 화를 낸 기억이 있고 사실은 그때 진짜 서운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화내지 말고 내 안에 있던 그 서운한 마음을 지혜롭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부글부글 끓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분노에 대한 반응은 분노를 사귀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분노를 부채질하는 쪽으로 흐르기가 더 쉽습니다. 결국은 마음속에 자기 혐오와 수치심 또는 적개심과 원한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노는 더 민감한 진짜 속마음을 덮는 2차 감정이라고 했는데 분노의 원인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고 분노의 껍질을 벗어버릴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다면 분노의 원인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버릴 때, 또 실망했을 때, 약속을 어길 때, 거부당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슬프고 서운할 때 우리는 분노로 그것을 가립니다. 그런 감정들이 너무 아프고 혼란스럽고 강하기 때문에 분노가 더 나은 대용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거부당한 기분과 질투를 직면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에도 통제하고 있다고 속이고 무력할 때에도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무엇인가 없거나 잘못됐거나 불편해서 확인이나 조정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은 자매님이 분노를 자극하는 감정들을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상처,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배신감, 불안, 거절감, 무산된 꿈과 희망, 답답함, 절망감, 속수무책, 채워지지 않은 기대, 원한, 시기와 질투, 자존심, 낮은 자존감, 실패, 못났다는 느낌, 외로움, 우울, 근심이나 걱정, 압박감, 실망, 후퇴, 탈진이나 피곤함.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느끼게 된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대개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는 밖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향할 수도 있고 안으로 우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대가 꺾일 때도 좌절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계획이 갑자기 바뀌고 꿈이 무산되고 목표가 막히면 분노가 또 따라옵니다. 위협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분노로 불안감을 덮을 수 있고요. 자신을 보호하거나 지키는데 분노가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삶이 위태로워지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화로 나타납니다. 화는 문제를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분노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봤으니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화가 날 때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진짜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필요가 있는가? 또 외로움이나 슬픔이 있는가? 막혀버린 목표가 있는가? 나는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가? 또 대면하기 힘든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문제를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분노와 화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받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분노에 반응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거나 나의 분노 아래에 숨어있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쏟아놓은 분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 안에 숨어있던 감정과 슬프고 힘들었던 어떤 사건들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북조선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에서 함께 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북조선 성도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제 감정을 억누르면 살아오기만 했지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참고 넘기거나 괜찮은 척하며 덮어두는 것이 익숙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분노 아래에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해졌지?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는지 두려웠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제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애써 버텨온 나 자신을 정지하기보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연습도 해보고 싶고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깊이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노에 대해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노나 화가 날 때 인간의 본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변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제가 감당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주님 안에서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도 앞으로는 저의 본능보다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노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자신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반응 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분노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과 또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면서 분노 아래에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화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우리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변함없이 늘 항상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혹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바리새인과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네,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다른 말로 율법들이 있어요.
네,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니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세의 율법 외에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장로들에 의해서 이 율법이 해석되어서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유대인 장로들에 의해 해석되고 내려온 전통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네요.
그런 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어요.
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지금 우리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그죠? 근데 손을 밥 먹기 전에 지금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위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정결 규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경건함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여기서 씻대라는 씻대 씻어 씻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몽에서 수족을 씻대. 수족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성전 제사를 수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손을 씻었어요.
네, 그러면 제사장의 규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상에서 가져와서
일상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만든 것이군요.
맞아요. 이게 일상으로 이렇게 제사 성전에서 했었던 이 거를 일상으로 가져와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결국
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네, 상관없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 일상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죠. 더군다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 예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 있어요.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또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공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이 물질은 갖고 있으면서 이게 되게 불순한 의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어쩌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공경을 해야죠, 그죠? 근데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이 그거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꼭 지켜야 돼 타협하지 않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나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는 예전에 기도는 꼭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막 양해를 구하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갔구나.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막 그렇게 지켰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하는 그 사장님도 같이 일하는 사장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보내줬구나.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같이 일하면서 이제 알려줬어요. 일터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꼭 교회 가서 교회에서만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좋은 사장님이다.
네,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더 제대로 만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정답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분 덕분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것이 늘 언제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네.
아, 네. 좋은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약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뭔가 교회에 몸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있는 모임은 내가 또 다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요즘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다양한 모임들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관계,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희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뭐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게 뭔가 습관처럼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나의 기준, 또 사람의 기준, 또 이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돈독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죠.
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맞아요.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약간 이제 기복신, 우리 하나자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기복신앙이라고 교회 안에서 예배나 뭐 봉사나 헌금을 많이 드리면, 아, 내가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 오히려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잘 분별해야 되겠다. 아,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대답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18절, 19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19절에 마음에서 나오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살인은 미움이죠. 간음, 음란, 도적질. 꼭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 되는 것이 도적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있는 좋은 장점과 물건을 탐하고 탐심을 느끼고 갖고 싶고 빼앗고 싶은 것들, 거짓 증언과 비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적용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 19절의 목록 중에서, 즉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 요 목록 중에서요, 최근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이 목록 중에 없어도 돼요. 사실 아, 나는 최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삶의 결과들, 우리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한동안에 좀 이제 분노였던 것 같아요. 화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두 아들을 양육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첫째에게 좀 미안해. 첫째를 유독 좀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근데 혼낸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화를 많이 낸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지금 와서는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삶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데 이게 분노와 비방이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듯이
맞아요. 순간 네. 치밀어 네. 올라오듯이
올 때가 사실 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항상 붙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분노가 나올 때 비방이 나올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라. 기도해주는 말을 해라. 사랑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진정이 되고. 네. 다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환을 좀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때때마다 올라오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분노도 올라오고 비방도 나오고 막 그 수십 번에 이렇게 네. 살인도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폭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좋은 친구, 좋은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빨리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네 예를 들어주셨어요. 네, 우리 하나 자매는 네.
네, 저는 요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는 일상에서 비교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성취를 보면서 항상 아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 좋은 그래서, 표현이다.
네, 그래서 네. 약간
하나님, 주도권을 사실 빼앗긴 거죠, 그죠?
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
합당하지 않죠.
네,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자매에게 주시는 고유한
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장점이 있고 좋은 네. 것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네. 아 죄송해요 말 끊어가지고
네, 그래서 비교가 네, 네. 합당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들면서 먹는 약이 있어요. 제가 당뇨병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는데 네, 공통점이 있어요. 당뇨하고 중성지방의 공통점이 뭐냐면 먹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의사들이 저한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에만 영향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 즉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행동과 결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혹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원인이 있는지를 물론 다양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의 행동과 결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묵상 중에 우리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종교 권위와 어떤 가르침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네, 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집중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행동과 결과를 조심하게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삶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